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어제 이례적으로 국무부 브리핑에 참석해 북한과 베네수엘라, 러시아, 중국, 중동 등 여러 국제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브리핑에서 러시아 정부의 미 외교인력 대거 추방 조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향해 가뜩이나 악화된 미러 관계가 이번 조치로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가 지난주에 압도적으로 가결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법안은 개인적으로 볼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은 이 법안이 달갑지 않다며 러시아 관련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 의회가 러시아 추가 제재 법안을 가결하자 지난달 31일 러시아 내 미 외교인력 1,000명 가운데 755명을 추방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이해한다면 북한과 어느 시점에 대화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계속 갖는 한 북한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화의 조건이라는 것을 북한 정권이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나 붕괴, 한반도 통일의 가속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38선 이북으로 미군을 보내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군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ICBM을 시험 발사한 건 올해 들어 네 번째입니다. 미국 공군 30우주비행단은 오늘 성명에서 미 서부 시각으로 오전 2시 10분에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을 발사해 목표물을 명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탄도를 장착하지 않은 미사일을 발사해 수천 킬로미터 밖에 떨어진 태평양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특히 북한이 두 번째 ICBM을 시험 발사한 지 며칠 만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성명에서 이번 시험 발사는 최근 북한 정권의 행동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ICBM 시험은 미국의 핵무기 체계가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미국과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억제와 방어를 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MBC 방송은 공군 자료를 인용해 미군이 미니맨 3을 개발한 이후 지금까지 299발을 시험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뷰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미 베네수엘라의 정치 불안정과 관련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베네수엘라 당국에 의해 연행된 야당 지도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해 마두로 대통령에게 개인적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보당국은 앞서 최근 가택연금 중이던 야당 지도자 레오폴로 로페스 씨와 안토니아 레데스마 씨를 연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마두로의 독재 행태를 규탄한다며 두 야당 지도자는 정권에 불법적으로 붙잡힌 정치 양심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정치범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앞서 지난 31일 마두로 대통령의 미국 내 재산을 동결하고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가했습니다.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재연의회 선거를 강행하면서 전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비자 발급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공부하려는 외국 유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문은 계속 폭넓게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리들은 어제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제교육 관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관리들은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성공은 곧 미국의 성공이라며 미 정부는 이런 교육 기회를 계속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쉐넌 국무부 정무차관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 경제에 기여하는 규모가 300억 달러가 넘는다며 이는 미국 서비스 분야에서 일곱 번째로 많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2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어느 시점에 북한과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We felt the appropriate thing to do first was to seek peaceful pressure.
한편 백악관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중지시키기 위해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공개됐습니다. 별도의 승인 없이 북한 여행을 할 경우에 해당 여권을 무효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구름이 많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이 0.5에서 2m 사이입니다. 네,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북한과 어느 시점에 대화를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한다면 북한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미국 등과 대화할 의지를 갖도록 평화적 압박을 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북 접근법으로 꼽았습니다.
We felt the appropriate thing to do first was to seek peaceful pressure on the regime in North Korea.
하지만 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갖는 한 북한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화의 조건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무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북한과 대화하는 건 생산적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We don't think having a dialogue where the North Koreans come to the table assuming they're going to maintain their nuclear weapons is productive.
틸러슨 장관은 미국은 북한 정권 교체나 붕괴, 한반도 통일의 가속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38선 이북으로 미군을 보내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지도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reaffirmed our position towards North Korea that what we are doing, we do not seek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적이나 위협이 아니지만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위협을 가하는 만큼 미국은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북한에 전달하려고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어느 시점에 북한도 이 점을 이해하길 바란다며 미국은 북한과 마주앉아 그들이 추구하는 안보와 미래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미래에 대해 대화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hope that at some point they will begin to understand that and that we would like to sit and have a dialogue with them about the future.
그러나 틸러슨 장관은 대북 옵션이 제한적인 만큼 미국은 북한 정권에 한층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 정권에 압박을 가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며 북한과 생산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북 영향력을 발휘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upon them to use that influence with North Korea to create the conditions where we can have a productive dialogue.
틸러슨 장관은 북한 상황에 대해 중국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만이 비난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는 중국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북한 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하고 고유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편 백악관은 미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중지시키기 위해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맹국과 협력해 최선의 옵션과 수단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weighing all options, keeping all options on the table, and as we've said many times before, we're not going to.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북한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군사적 선택이 있다는 린지 그레이엄 미 공화당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실행하기 전까지 미국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일일이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그레이엄 의원은 미 M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내버려 두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할 필요성에 대해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며 여기에 여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를 위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ve been very focused on stopping the nuclear program, stopping the missiles, stopping the aggression.
이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를 묻는 질문에 미국은 동맹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도발을 중지시키는 게 목표란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최선의 옵션과 수단을 계속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 정권이 행동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게임, 미사일 도발을 멈추길 원한다면 미국은 진전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어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보내느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다며 이른바 코리아 패싱을 거론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충분하게 거의 매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과 충분히 논의를 했고 합의가 됐다며 이후 상황을 주시하면서 앞으로의 전략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리아 패싱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국방당국은 오늘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최대한 높이기로 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방공 능력에 강한 신뢰를 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국방당국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형의 시험 발사에 대응해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최대한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3국 국방당국이 북한의 화성 14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일 화상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는 공동 보도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계획은 동북아 지역과 미국의 평화와 안정에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3국 국방당국은 또 북한의 이번 도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3국 대표들은 이와 함께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증대시키고 3국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3국 국방당국 화상회의에는 미국의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아태안보 차관보 대리, 한국의 장경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 그리고 일본의 마에다 사토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한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방공 능력에 강한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2일 주한미군 사령부 웹사이트 게시문에서 최근 실시된 사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시험은 이전의 요격시험과 함께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된 사드의 북한 위협 격퇴 능력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강화해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은 지난달 11일 알래스카주에서 사드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표적 요격시험을 성공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도 표적 요격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번 사드 요격시험이 15번째, 16번째 성공적인 시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아직도 사드의 성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신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주한미군은 북한의 화성 14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앞두고 전라북도 군산 공군기지에서 탄도미사일을 공중 파괴하는 패트리엇 체계에 운용 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에 따르면 주한 미8군 예하 제1 방공 포병연대는 지난달 23일부터 한 주 동안 군산 공군 기지에서 패트리어 체계 운용에 관한 실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주한미군은 요격미사일을 발사한 뒤 최대한 효율적으로 재장전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패트리엇 체계는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기지 등 특정 구역을 보호하는 거점 방어 방식으로 넓은 영역을 보호하는 지역 방어 방식의 사드 체계와 구별됩니다. 패트리엇 체계의 요격 고도는 PAC-2가 15에서 20km, PAC-3가 30에서 40km로 이들을 요격 고도 40에서 150km인 사드와 함께 운용하면 다층적 방어망을 구성해 적 탄도미사일 요격률을 높이게 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행정안전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행정기관장을 비롯해 시 도지사와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로 예정된 2017 을지연습 준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을지연습은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와 정부 차원에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대비 계획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1년에 한 차례 전국 단위로 실시됩니다. 을지연습은 지난 1968년 1월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 사건을 계기로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그해 7월 태극기연습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실시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공개됐습니다. 미국 여권을 가지고 특별 승인 없이 북한에 가면 해당 여권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1일 관보 게재를 하루 앞두고 온라인상에 게재됐습니다. 미국 여권을 갖고 북한을 여행할 경우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모든 여권은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개요 항목에 명시했습니다. 이어 보충 정보 항목에서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북한을 여행하거나 북한에 있는 미국민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을 제기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여행을 가고 현지에 머물거나 북한을 경유하기 위한 미국 여권은 특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효로 선언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며 별도로 나열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 기자 또는 언론인, 제한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공공에 알리기 위한 목적의 여행이 포함됐습니다. 또 적십자 임무로 공식 승인을 받아 여행하는 국제적십자위원회 혹은 미국 적십자 관계자, 급박한 인도주의적 고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도 금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 여행 금지는 해당 통지가 게재된 뒤 30일 이후 발효되며 국무부에 의해 연장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1년간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북한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유엔 안보리가 추진하고 있는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새 제재 결의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논의는 통상 미국과 중국이 주도적으로 협상한 뒤 러시아 등 다른 이사국들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처럼 러시아가 결의안 논의 초반부터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건 처음입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I think that the true test will be what they've worked out with Russia, that Russia comes and tries to pull out of that. So that
헤일리 대사는 지난달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가 중국과 대북 결의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결의안 초안에 대해 두 나라가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변화는 그동안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진행되던 안보리의 북한 관련 논의가 미국 대 중러 구도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 달라진 러시아의 태도는 다른 곳에서도 엿보입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4일과 28일 북한이 발사한 ICBM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8일에는 북한의 미사일을 IRBM으로 보는 자신들의 분석 결과를 이례적으로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헤일리 대사는 지난달 5일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따로 발언권을 요청해 러시아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Not only has the security, as the Secretary General said, this was an ICBM, and the U.S. has said this is an ICBM. North Korea has said this is an ICBM. So if you need any sort of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은 물론 북한마저 ICBM이라고 말하는 등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정보를 러시아가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한 목소리를 내면서 미국을 겨냥한 강경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야망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미국과 몇몇 다른 나라들의 시도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제안을 제시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the Trump administration pushed China, Russia is pulled China back.
주펑 중국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밀어붙일 때 러시아는 중국을 다시 끌어오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게 러시아의 외교적 이득을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펑 원장은 또 러시아는 북한이 영내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위험 요소가 되는 걸 원치 않으며 이 때문에 최근 북한 만경봉호에 블라디보스톡 운항을 허가한 러시아의 조치는 작지만 많은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도 러시아 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각을 세우는 주요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현재 미국은 안보리의 새 결의안에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이나 해외 북한 노동자 송출 금지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러시아와 관련이 있는 분야들입니다. 올해 4월까지 러시아의 대북 석유 수출은 약 230만 달러어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약 74만 달러어치가 수출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또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를 약 5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사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1958년 8월은 북한 정권을 충격에 빠뜨렸던 모스크바 북한 유학생들의 집단 망명 사건이 발생한 지 59년이 됐습니다. 당시 북한 유학생들은 김일성 우상화에 반대해 사상투쟁을 벌이다가 망명을 선택했는데요. 이들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김종훈 씨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먼저 6.25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안 뒤부터 유학생들 사이에 반감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첫째는 일본 국민이었죠. 일본 국민. 일본 식민지 시대는. 두 번째는 북조선 국민이었지. 북한 국민. 그 다음엔 러시아에 와서는 무국적 국민. 공부할 때는. 그 다음엔 러시아 국민이 됐지. 소련 국민. 지금은 카자흐스탄 국민입니다. 이렇게 국민권이 다섯 번이 변경됐습니다. 하여튼 제일 불행한 역사에 희생된 인물이죠. 역사적.
노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난 거기 가면 제일 먼저 잡혀서 죽어요. 저 북한에 가게 되면. 아직도 그 영원하죠. 김일성을 건드린 놈인데 뭐 김일성을 살인 방어자라고 전쟁 방어자라고 제일 그 가짜 김일성이라는 걸 막 중앙당에다 편지 쓰고 한 그게 다 남아 있는데 중앙당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내는 공개 소환 해가지고 김일성이 왜 내 그런 놈인가 하는 걸 거기다 다 적어서 그 보냈어요.
노인에게 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통일이 되지 않으면 조국에 영원히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일까. 그의 이름은 김종훈. 한반도에서 4,000km나 떨어진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 살고 있습니다.
32년 정월 초하루니까 31년생이나 다름없죠. 31년생이나.
황해남도 해주 출신인 김 씨는 지난 1958년 평양을 충격에 빠뜨렸던 모스크바 북한 유학생 집단 망명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58년 내에 그 망명했으니까 58년도. 와, 반세기가 훨씬 넘고 인든 인간으로서 인든 그.
당시 소련 전연맹 국립영화대학에 유학 중이던 북한 학생 10명 가운데 8명은 북한의 김일성 개인 숭배와 독재 움직임에 반대해 소련에 남아 투쟁하기로 결정합니다.
소련 20차 당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예, 스탈린의 개인 숭배를 비판하는 예, 그런 당대회가 있었지. 예, 그 스탈린을 막 비판했지. 예, 그와 관련해서 조선에서는 이 김일성을 비판하기 시작했지. 그 연안파가 그래가지고 몽땅 다 망했지. 김일성 비판하다가.
1956년 2월 니키타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소련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스탈린 우상화와 공포 정치를 강하게 비난한 이 역사적 사건은 북한 유학생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서 이제 스탈린의 개인 숭배가 비판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있던 연안파 그 최창익이라든지 뭐 봉주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당시 또 러시아 주재 그 모스크바에 있던 그 북한 대사가 이상조라고 연안파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북한 조선노동당도 이제 개인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이제 연안파를 중심으로 소련파랑 같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때 그 연안파와 소련파를 치는 거죠, 뭐. 그게 8월 용파 사건이죠, 뭐.
김정훈 씨는 같은 학교 유학생이던 허웅배 씨의 아버지가 연안파 핵심 인물로 숙청되자 허 씨가 우상화 비판 투쟁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대 처벌을 우려해 쉬쉬하던 다른 유학생들도 이후 적극 동참했습니다.
북조선에는 민주주의가 없고 개인 독재고 말이야 그 감서 그 김일성 정권을 비판했지. 김일성도 나쁜 놈이다. 왜 그렇게 뭐다 숙청하는가 하고서 이렇게 동기가 돼서 싸움이 시작됐죠. 그래 가지고 영화대학 몽땅 다 일어나 가지고 말이다. 홍배를 말이야 적극 지지하고 나섰지. 아무래서 그 인전 말할 때가 됐다. 인전 때가 왔다. 우린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자. 왜 김일성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인간이며 전쟁을 시작했느니고 그 다음에 그 뭐라고 그럴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인다는 거 그걸 막 폭로하기 시작했지. 그 김일성 자신도 가짜 김일성이라는 거 거기서 막 들고 나왔어요. 말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린 조선에 나가긴 다 들렸죠.
김 씨는 특히 6.25 전쟁에 관해 얘기할 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인민군 포병부대 소대장으로 3년간 참전해 사단장 부관까지 지낸 그는 소련에 가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몰랐어요. 예. 우리는 정의의 전쟁에 우리 무고하게 저 일하는 그 우리 나라를 말이다. 국방군이 그 갑자기 쳐들어왔고 내중에는 그 뭐야 저 16개의 무장 간섭자들까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난 소대장으로서 자기 대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우리는 말이다. 외래 무장 간섭자들에게 말이야. 뭐 죽으면 죽었지. 그 우리나라를 그 뭐야 그 그냥 내줄 수 없다고 말이다. 이런 마음으로서 우린 투쟁했습니다. 3년 동안.
북한 유학생들 사이에 김일성 정권에 대한 강한 배신감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 러시아에 와서 이러저러한 문헌을 조사해보고 참전자들과 얘기해보고 그 다 얘기해보 통한 결과 결국은 그 전쟁은 북한이 먼저 시작했다는 걸 그때야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 그때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이렇게 속였는가? 자기네들이 전쟁을 도발하고선 왜 그 남이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김일성이 낸주에 그 자기 그 책임을 그 면하기 위해서 그 남노파, 그다음에 소련파, 그다음에 연안파, 갑산파 이런 거 사람들을 그런 걸 다 잡아 없애치웠습니다.
당에 대한 충성심과 능력을 인정받아 유학길에 올랐던 김 씨와 친구들. 하지만 진실을 알아가면서 K 김일성 우상화 반대 투쟁에 나섰고 결국 반당, 반혁명 세력으로 몰려 조국에 돌아갈 수 없는 운명을 맞습니다. 안찬일 소장은 이들의 투쟁이 김일성 독재 정권에 대항한 사실상 최초의 청년학생 저항운동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밖에 있었고 북한 밖에 있으니까 나름대로 뭐 저항을 한 거죠. 최초에 보면 청년학생들의 저항이라고도 평가할 수는 있죠. 뭐. 그러니까 원조 내지는 뭐 시조죠. 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유학생들은 소련이 이를 받아주지 않으면 붉은 광장에서 분신 자살하겠다며 버텼습니다. 소련 정부는 유학생들의 우상화 반대 운동에 공감했지만 공산동맹인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공식 망명 대신 거주권만을 허가했습니다. 또 김 씨 일행이 김일성 정권에 대항해 반정부 투쟁을 벌이는 걸 막기 위해 이들을 동서남북 각지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망명을 해서 그 다 같은 데 남아가지고 같이 투쟁을 계속하려고 그랬는데 이 소련 정부에서 우리를 배치할 때 어떻게 배치한지 알아요? 한 사람은 이르쿠츠크 쫙 그 뭐야 그 동쪽. 두 번째 사람은 스탈린그라드 쫙 서방. 나는 저 북극권에 있는 저 무르만스크로 한 차군 바르나울로 보내고 이렇게 다 우리들이 모이지 못하게끔 말이죠. 여러 군데로 이렇게 배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모일래야 모일 수도 없고 갈래야 갈 수도 없고 볼래야 볼 수도 없고 그렇게 일생 동안 그렇게 다 헤어져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다 늙어 죽고 말았어요.
동무들과 가끔 서신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격려했지만 대륙의 삶은 고독했습니다.
1년이 10달이 겨울이고 나머지가 봄입니다. 6개월 동안이 낮이고 6개월 동안이 밤이고 그런데 한번 살아봐서요. 이 깜깜한 이런 밤중에 말이죠. 별난 생활을 다 했습니다. 외롭고 고향 생각이 많이 나고 부모 생각도 많이 나고 부모님도 다 떠나고 뭐 아무도.
영화 촬영사로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닌 끝에 머리가 휘어져서야 카자흐스탄에 정착했습니다. 다행히 이곳에 일부 동료들이 먼저 살고 있어 가족처럼 지냈고 고려인 부인 사이에 아들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망명한 유학생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고 이제 김 씨 홀로 남았습니다. 냉전 이후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해 눈부신 발전상에 놀란 반면 21세기에도 3대 세습을 하는 북한의 모습에 분노하고 있다는 이 백발의 노인. 그래도 조국 통일 얘기가 나오면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조국 통일을 하는 방침이 뭐인지 알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민간단체를 동원시켜서 고무 풍선에다가 신라면 있잖아요. 그걸 실어서 북한으로 띄우는 거. 두 번째로는 그 38선에다가 확성기 있잖아요. 확성기. 그걸 크게 올려놓고 그래서 자꾸 대북방송을 자꾸 하는 거. 그 두 가지밖에 더 있어요.
아흔살을 바라보는 이 노인의 마지막 소원은 통일입니다. 북한의 사상의 자유, 나라 안팎을 자유롭게 오가는 세상이 오면 조국에 돌아가 동료들의 숭고한 뜻을 꼭 알리고 싶다는 김종은 할아버지. 이영만리 먼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서인지 할아버지는 계속 고향이 너무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어찌 그 조국을 그리워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 부모 형제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어린 시절에 자란 같이 자란 그런 친구들이 있는 고향이 어찌 그립지 않겠어요.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올해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불참한 건데요.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해 브라질에서 열린 제58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불참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7년 이후 매년 이 대회에 참가했지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참가하지 않은 겁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의 박찬모 명예총장은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대회 참가자 명단까지 나왔었는데 끝내 불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이 나왔는데 나도 그 결과 보니까 북한이 참석 안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네. 아마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뭐 준비가 안 됐든지 작년에 간 저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했거나 지난해 홍콩에서 열린 대회에 참가했던 북한 학생이 탈북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해 7월 홍콩에서 열린 57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회에 참석한 북한 학생 한 명이 대회 후 홍콩 주재 한국영사관에 진입해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리정열 군으로 알려진 이 탈북 학생은 지난해 홍콩 대회를 비롯해 2014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대회와 2015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했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대회에 6명이 참가했지만 폐막 후 결국 5명만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0년 중국에서 열린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처음 출전한 이후 1993년부터 15년간 불참하다 2007년부터 다시 대표단을 출전시켰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참가한 13번의 대회에서 금메달 19개, 은메달 33개, 동메달 9개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대회에서 종합 6위, 2015년 종합 4위, 2009년 종합 5위를 차지하는 등 상위권에 올라섰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는 수학영재의 조기 발굴과 육성, 교류를 목적으로 지난 1959년 루마니아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난 12일부터 12일 동안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11개 나라 고등학생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으며 한국이 종합 우승을 차지하면서 대표단 6명 전원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위는 중국이 차지했고 베트남, 미국, 이란, 일본이 뒤를 이었습니다. 내년 대회는 7월 3일부터 14일까지 루마니아의 클루지나 포카에서 열립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광범위한 무역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 대해 이른바 슈퍼 301조를 발동하는 방안 등을 이르면 오는 주말 발표할 예정인데요.
예.
자세한 내용 좀 보겠고요. 브라질 의회가 지난해에 이어서 또다시 대통령 직무정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 FBI가 새 수장을 맡게 된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강력한 무역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이번 주 내 결정할 거라고 이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주요 언론이 복수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뉴욕타임즈는 어떤 조치가 됐든 세계 최대 규모인 양국 교역 관계에 긴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무역 전쟁을 예고했는데요. 지난 4월 플로리다에서 진행된 두 나라 정상회담 이후에 무역 불균형 개선 100일 계획을 진행하면서 펼쳐진 두 나라 사이의 이 허니문, 밀월 관계는 이제 끝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무역 불균형을 풀기로 함께 노력하자던 좋은 관계가 이렇게 끝나게 된 계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대중국 무역에서 미국이 한 해 그 보내는 적자가 3,470억 달러에 달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중국과의 이런 무역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반드시 바로 잡겠다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100일 계획 진행 상황이 당초 미국 측 기대보다 부진했고요. 특히 지난달 열린 미중 전략 경제 대화에서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데 대해서 더 이상 중국과의 교섭 결과물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인 대책을 진행하는 쪽으로 결단을 내린 걸로 파악이 됩니다.
미국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북한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반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중국 압박 일환으로 이 통상 제재를 추진하는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자 중국은 말만 할 뿐 정작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놔두지 않겠다라면서 대중국 무역 제재를 예고했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들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준비하고 있는 취할 수 있는 통상 제재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제정된 통상법 301조에 따라서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상세하게 조사할 것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지시를 한 걸로 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예. 이 조사 관련 발표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내놓을 예정인데요. 이 미 통상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을 하거나 무역 협정을 위반한 나라에 대해서 대통령 직권으로 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이런 일방적인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슈퍼 301조를 다시 살려서 중국에 적용하는 것도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데요. 이 슈퍼 301조는 일반적인 통상법 301조보다 훨씬 광범위한 무역 보복 가능한 수단이어서
예.
앞에 이 강력하다, 특별하다는 뜻의 슈퍼란 말이 붙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뭐 강력한 의미의 어떤 통상적인 제재, 뭐 통상과 관련된 제재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 슈퍼 301조는요, 원래 이 국제 통상 마찰이 극도로 가열됐던 지난 1988년 제정된 한시 조항인데요.
예.
1990년 법규의 시효가 만료됐지만 이후 미국과 특정 국가 사이에 통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부활한 적은 있는데요.
네.
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출범한 지난 1995년 이후로는 이 미국 정부가 이 슈퍼 301조 발동을 자제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미 무역대표부는 올해 초 의회에 제출한 이 무역정책보고서에서요. WTO, 이 세계무역기구 결정보다는 미국 법을 우선하겠다라고 밝혀서요.
예.
이 슈퍼 301조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지금 커졌습니다. 이에 더해서 미국 정부가 1970년대에 제정된 긴급 국제경제권한법을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중국의 어떤 제품들이 대상이 되나요?
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고질적인 무역 병폐로 꼽혀온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면은 특허권과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 이렇게 아우르는 개념인데요.
예.
중국 업체들은 유명 제품의 기능이나 모양을 무단으로 베껴 만드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이 복제품의 천국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예.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들의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 사례 등을 개별적으로 꼼꼼하게 따져서 위반 사항에 대한 징벌 관세를 매기겠다는 게 미 당국의 계획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의회가 대통령 직무정지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브라질 하원이요, 오늘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의 직무정지안을 표결합니다. 테메르 대통령이 지난 6월 갖가지 부패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공식 재판에 넘기는 절차를 의회가 진행하는 건데요.
예.
국가원수로서 다양한 면책 특권이 적용되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재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하는 데 의회가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예.
오늘 표결에서 하원의원 전체 513명의 3분의 2인 342명이 찬성하게 되면은 이 면책 특권을 박탈하고 형사 일반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고요. 테메르 대통령은 6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
물론 표결에서 342표가 안 나오면 이 대통령 직위는 유지됩니다.
그렇군요. 전직 대통령이었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도 의회에 이런 절차를 통해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1년여 만에 이렇게 현직 대통령의 신상과 관련된 결정을 의회가 하게 되는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사실 좀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
예.
미셸 테메르 대통령과 집권 브라질 민주운동당 측이 부결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63석을 가진 민주운동당이 47석의 그 제3당 브라질 사회민주당 등과 우파 정치 세력들하고 연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예.
야권보다 50표 이상 더 확보 있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로드리고 마이아 브라질 하원의장이요. 어제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늘 오후쯤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면서 대통령 직무 정지안이 부결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예.
지난달에 13일에 하원 법사위원회에서는 테메르 대통령 재판 회부 의견서 채택이 또 불발된 바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표 숫자만 계산을 했을 때는 여권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인데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또 다른 전략들을 짜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표결에서 이 대통령 직무 정지안이 부결되면 테메르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동력이 일단 사라지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이 불씨를 살려나가겠다는 전략인데요. 야당 의원들이 단체로 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아서 의결 종족수, 다시 말해서 투표 절차가 유효로 인정되는 출석 인원이 모자라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표결을 통해서 결정되진 않도록 좀 그 미루는 그런 방식을 택했군요.
네.
이게 이제 야당의 전략인데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투표 자체가 무산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투표 자체가 무산되면은 테메르 대통령 퇴진 여론을 더 높일 시간을 좀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예, 좌파 노동당 유력 인사인 파울 피멘토 의원이요. 현지 인터뷰를 통해서 이 표결이 연기되면 테메르의 국정 장악력은 더 약해질 것이라면서 이 하루가 멀다고 부패 관련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예, 테메르를 자리에서 끌어낼 가능성도 커질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의회 밖에서 여론전을 펴겠다 이런 얘기군요.
네.
자 그런데 이 전직 브라질 대통령도 부패 혐의에 연루돼서 탄핵됐는데 이번에도 또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럽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연방검찰이 기소한 육류 회사의 뇌물을 거래한 혐의 말고도요. 사법방해와 범죄조직 가담 혐의 등 수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요. 이 브라질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테메르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니까 지난 일요일 치안 유지를 위해서 군 병력 동원을 승인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 FBI, 미국 최대의 수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FBI의 새 수장이 이제 사실상 확정이 됐죠?
네, 연방상원이 어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92-5로 가결했습니다.
예.
지난 5월 초에 이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이 해임됐으니까 거의 3개월 만인데요. 예,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간의 내통 의혹을 조사하다가 해임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법무부가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을 러시아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 검사로 임명을 했죠. FBI 국장의 임기가 10년이지만 대통령이 중간에 해임시킬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 때문인지 레이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에서 FBI 수장으로서 정치적 위협을 견딜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레이 지명자는 당시 청문회에서요. 자신이 FBI 국장 자리에 오른다면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FBI를 운영해 나갈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 FBI의 국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자신의 신념을 믿는다는 건데요.
예.
바로 정치적 독립성을 철저히 유지하고 규칙대로 하고 공정하게 하며 헌법과 법률 그리고 FBI의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예.
겁니다.
인준 표결 결과만 보면 찬성 92대 반대 5. 많은 의원들이 거의 지지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예, 숫자로만 보면은 압도적으로 보입니다만 이 실상을 좀 들여다보면은 그렇지가 않은데요.
예.
그동안 FBI 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 대부분 만장일치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예.
이 FBI에 대한 상원 인준 표결 제도는 1968년에 도입됐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반대표가 나온 거는 6번뿐인데 그중 5표가 어제 나온 겁니다.
예.
지난 2013년에 제임스 코미 전 국장에 대한 인준 표결 때 미국 내 무인기 사용과 관련해서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이 랜드폴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요.
예.
이번에는 엘리자베스 워런, 제프 머클리, 론 와이드 의원 이렇게 민주당 의원 5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요?
예, 법사위원회 소속인 머클리 의원이요. 레이 지명자가 공화당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기부한 일과 개인 변호사로 일하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를 위해서 일한 사실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
또 레이 지명자가 속한 법무법인이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을 대표한 사실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강과 강계 지역에 한때 비 예보가 있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 신유주 아침 기온은 25도, 낮 기온은 29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23도, 낮 기온 30도, 희천 아침에는 23도, 낮 기온 33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에는 구름이 많이 낍니다. 해주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 30도. 용현 아침에는 24, 낮 기온 32도. 개성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 33도고요. 사리온 역시 아침에는 25도, 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과 풍산, 삼지연에 가끔 비가 내립니다. 함흥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8도, 풍산 아침에는 17도, 낮에는 25도, 청진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6도, 웅기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5도, 삼지연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 25도가 예상됩니다. 해상도 흐리고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이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8월 2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미국 의회가 지난주 압도적으로 채택한 러시아 추가 제재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경제 제재 외 러시아 기업들의 불법 금융 행위 관련 신용 확대를 제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러시아의 안보 관련 기관,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기업 간의 협력을 규제하는 게 골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앞서 이 법안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압도적으로 법안을 승인한 만큼 거부권 행사에 부담을 가졌을 것으로 미 언론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의회가 이 법안을 채택하자 그 대응으로 지난달 31일 국내 미 외교 인력 천여 명 가운데 755명을 추방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차량을 겨냥한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나토가 주도하는 연합군 사령부는 이번 공격이 남부 칸다하르의 공항 근처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칸다하르 지역 경찰은 테러범이 폭탄을 적재한 차량을 운전해 나토 차량에 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칸다하르 공항은 아프간 보안군을 지원하는 연합군의 핵심 군사 기지입니다. 아프간에서는 39개 나라에서 파견된 13,000여 명의 연합군 병력이 탈레반과 싸우고 있는 아프간 병력의 훈련과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어제 이례적으로 국무부 브리핑에 참석해 북한과 베네수엘라, 중국, 러시아, 중동 등 여러 국제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이해한다면 북한과 어느 시점에 대화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갖는 한 북한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화의 조건이라는 것을 북한 정권이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나 붕괴, 한반도 통일의 가속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8선 이북으로 미군을 보내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지도 않다는 입장을 미국은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뷰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공군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ICBM을 시험 발사한 건 올해 들어 네 번째입니다. 미 공군 30우주비행단은 성명에서 오늘 서부 시각으로 오전 2시 10분에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을 발사해 목표물을 명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탄도를 장착하지 않은 미사일을 발사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특히 북한이 두 번째 ICBM을 시험 발사한 지 며칠 만에 이루어져 관심을 끌었습니다. 공군은 그러나 성명에서 이번 시험 발사는 최근 북한 정권의 행동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ICBM 시험은 미국의 핵무기 체계가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미국과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억제와 방어를 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미 베네수엘라의 정치 불안정과 관련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베네수엘라 당국에 의해 연행된 야당 지도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해 마두로 대통령에게 개인적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보당국은 앞서 최근에 가택연금 중이던 야당 지도자 레오폴로 로페스 씨와 안토니오 레데스마 씨를 연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마두로의 독재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야당 지도자는 정권의 불법으로 붙잡힌 정치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정치범 양심수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앞서 지난 31일 마두로 대통령의 미국 내 재산을 동결하고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가했습니다.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재연의회 선거를 강행하면서 전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무역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중국의 무역 불공정 행위에 관해 조만간 조사를 지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며칠 안에 이에 관한 공식 발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 무역법의 근거에 조사를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영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